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 혹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는 포퓰리즘은 정치가들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정치적 편의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이용하거나 대중과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위험합니다. 대중이란 문자 그대로 수많은 무리를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대중이 분명히 많은 사람을 의미하긴 하지만 대중의 문제점은 그 실체가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중이란 허상 속에서 개개인은 익명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이름 없는 개개인의 집단체인 대중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결과 대중은 언제나 소수에 의해 이용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언제든지 대중의 뜻으로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대중이란 허상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의 구호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서 대중을 이용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대중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자만 적어도 정치 권력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중심리, 다시 말해서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실체도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익명의 대중 속에 빠지고 군중 심리 속에 젖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중의 허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상실한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항상 누구에겐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숫자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대중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대중으로 불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인격체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간과 연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연대 속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해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연대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성도 간의 연대가 결여되고서는 바른 교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연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과의 연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연대 속에서만 사람과의 바른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자만 사람 간의 수평적 연대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군중 심리는 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허상일 뿐인 군중 심리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 가야 할 자신을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바른 수평적 연대와 바른 교회가 가능할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심리였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정탐꾼들의 선동으로 군중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 의해 왜 이집트를 벗어났으며 무슨 까닭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성이 떠나갈 듯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가 지난 뒤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닷새 전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 그토록 열광했던 까닭이 대체 무엇이며 닷새 만에 주님을 죽이라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군중이란 실체도 없는 군중 심리에 빠져버린 신자란 실은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묘혈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무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누누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불어살리시고 천지를 주관하는 대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마치 마른 땅이 말 발굽에 의해 움푹 파이는 것과 같은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급하게 물었고 이에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닌 세례의 본질,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본질적인 삶을 의미함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41절에서 4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단 하루에만 3천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연대해가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3천명에 달하는 대군중의 회심,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또 다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5천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무려 8천명에 달하는 대군중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총 인구가 대체 몇 명이나 되었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3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5만 명으로 추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수치는 성서 고고학 리뷰지의 편집자인 허셀 쉔크스 그리고 애즈베리 신학대학교 벤 위더링턴 3세의 공동 저작인 예수의 형제에서 인용되어 있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인구 밀도를 근거로 추정한 8만 명입니다. 물론 그 8만 명은 남녀노소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시 개념으로 본다면 총 인구가 8만 명에 지나지 않는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8,000명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며칠 사이에 8,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남자 장정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의 종교는 가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8,000명의 남자 장정, 다시 말해서 8,000명의 남자 가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8,000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였으므로 내 가정이 남편과 아내, 양가 부모님 중의 한 분, 그리고 두 자녀, 이렇게 다섯 식구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8,000 가정이라면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셈이 됩니다. 총 인구 8만 명 가운데 4만 명, 50%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한 사람 걸러 그리스도인 천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그 적은 숫자가 가롯 유다를 대신한 사도 마띠아를 포함하여 120명으로 늘어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3,000 가정이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무려 5,000 가정이 추가됩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비율로 교인들의 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는 양적으로 끊임없이 부흥해야 할 것을 역설합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8,000명의 남자 가장들, 그들의 식구들을 다 포함한다면 예수님을 며칠 사이에 영접했던 4만 명에 이르는 그 대군중들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을 구해내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8,000명의 남자 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총 인구의 절반이 주님을 영접할 정도였다면 30년이 지나서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처에는 예수의 대적자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경비대장이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대를 풀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동족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30년 전의 그 거대한 군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이 증언해주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도시 인구의 절반이 일거에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단 하나의 이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나섰던 그 큰 군중들이 30년이 지나 그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 다시 말해 3,000명이 앞다투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던 것이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 군중들은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세례의 형식만을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와 연대하는 세례의 본질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는 삶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1절이 그 군중들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이 날에 제자가 3천이나 더했더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역판 성경은 이날에 신도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서 그 큰 군중이 모두 주님의 제자거나 신자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푸시케는 제자나 신도를 뜻하지 않고 단순히 생명을 지니고 영혼을 지닌 인간을 가르칠 뿐입니다. 본문이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나 신도로 부르지 않고 굳이 단순히 사람을 칭할 뿐인 푸시케로 불렀던 것은 그들이 세례의 형식은 취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긴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된다는 사도행전 기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 유보는 옳았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서 그 거대한 군중의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지 못할 때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 역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하면 군중심리 또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고 사람들을 쫓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군중심리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 개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세상의 군중 속에 살면서도 실체도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갈대처럼 뒤흔들리는 군중 심리에 동화되거나 동요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을 상실한 군중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수평적으로 연대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상실한다면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연대도 사람과의 연대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어가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독 속에 내던질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열망함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되는 것인데 반하여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요구하고 원하지만 내 스스로 그들과 자발적 격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대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대만이 사람과의 바른 수평적 관계를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는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대를 이루는 고독한 시간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군중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독할 줄 아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을 상실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고독을 마다앉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늘 군중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과 연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깨어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수직적 연대를 심화시켜가기 위해 고독 속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던지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고독한 시간을 거쳐 사람들과의 연대를 바르게 이루실 수 있으셨다면 하물며 하찮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대를 깊이 하려는 수직적인 고독을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인들 바른 수평적 연대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지 마십시다. 믿음은 패션이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대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고독 속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마저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시각 그 외딴 동산에서 깨어있는 분이라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을 피하시지 않고 그 고독 속에 당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고독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숨막히는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에 피가 배어나기까지 고독하게 절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대를 이루기 위한 그 마지막 고독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수직적인 고독의 씨줄과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과 연대하시는 날줄의 교직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빠져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며 까닭도 없이 때로는 그분을 향해 열광하고 때로는 그분을 배척하는 군중이 아니라 그분과 연대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깨어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익명의 군중이 되어 군중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긴 채 군중 심리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무력한 벌거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수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고독이 우리 삶의 기쁨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자신을 상실한 수많은 군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수평적 연대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수직적 연대와 수평적 연대의 교직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수직적 연대를 이루는 삶을 시줄 삼고 사람과 연대하는 수평적 삶을 날줄로 삼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